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다 함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계모와 잠자리를 한 사람에 대한 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보아도 모른 채 하며 묵인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은사와 방언을 자랑하고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각종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거를 모른 채하고 그냥 둘 수 있느냐. 너희는 성도가 아니냐. 교회로 모여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이 아니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이 질책을 하는 거죠. 쫓아내라가 아니라 왜 책임 있는 짓을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쫓아내라는 그 말인 거죠. 책임 있는 일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점이 5장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성결함, 자신의 신앙, 자신의 영적인 능력, 자신의 자랑에만 관심이 있어서 오직 그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죄지은 자를 잘라내고 정죄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운명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을 다하라는 더 깊은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저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시겠지만 아니 저 목사는 뻑하면 에베소서를 들먹여?
제가 에베소서를 들먹여 늘 에베소서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요. 성도가 에베소서는 성도가 갖는 복된 신분 그 하늘에 속한 복이죠.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의 삶의 복을 말씀하는 게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저희 각자가 교회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도 또한 교회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 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서가 하는 얘기는 그거죠. 그 충만함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알아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저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명분을 앞세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공동체 나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내 자신의 인생과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막중한 책임을 이해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가끔 한 번씩 회개하면서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놓아두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비겁하게 살 때가 좋은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게 우리 각자 인생에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그렇게 살도록 놓아두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버겁지만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사는 이제 교회의 역사니까 뭔가 괜찮은 역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교회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세상의 역사 뺨치게 더럽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무식하고 아나무인이고 막장 중에 막장으로 채워져 있는 게 교회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이없는 교회사들 가운데요, 늘 한 줄기 빛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망하지 않고 바로 서고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이 다시 모든 것이 망가져가는 것 가운데서도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저희들에게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2차 대전 당시에 교회를 독일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 하면 뭔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나치 정부가 들어섰던 때고 나치 정부는요 교회를 정부 기관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모든 교회를 그렇게 정부의 기관이 된 교회는요 군국주의, 민족주의를 미화하여 퍼뜨리고 전쟁의 군부를 떼는데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을 핍박했느냐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1300년 전의 이론인데 1300년이 지나서도 그게 계속 이렇게 이런 단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발이 먹히는 거예요. 1300년이나 지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고 어리석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지 보세요. 우린 이렇게 어리석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나치에 이제 반발한 양심적인 두 목사님이 계세요. 칼바르트 목사님, 본 회퍼 목사님. 칼바르트 목사님은 교회가 저항하지 못하고 나치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문제점을 어디에서 찾냐면 자신들이 가진 신학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저희 보수주의 신학하시는 분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나중에 WCC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욕을 먹는데 칼바르트 목사님은 교회가 정치의 앞잡이가 된 것을 보면서 그 이유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 신학이 뭐였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신학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노력을 하십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윤리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인간 세상이 잘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말하지도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지 뭐. 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고 모두가 다 맞다고 하면 그게 신앙에도 맞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틀리는가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목사님은 바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가 정치에 노란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교회를 만드세요. 바로 이제 고백교회의 탄생을 주도하는데요. 고백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신학과는 다르게 이 윤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이게 공감이 되세요? 저희들이 이해하는 교회는 그런 곳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을 뛰어넘는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인가요? 한 시대의 한 국가가 어느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 민족이 온 인류의 운명을 그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다스림을 위해서 세운 교회를 한 지역의 정권이 한 지역의 민족이 함부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독일 정부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교회를 정치 세력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치의 교회 통제를 반대하며 저항하게 됩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이셨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이것이야말로 저는 참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기승전도 없이 무슨 사랑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듯 불의를 거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또한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은 이렇게 신정통주의 신학을 세우고
신전통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당시의 신학을 정통주의라고 불러요. 그걸 새롭게 부활시켰다. 그래서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데, 고백교회를 통해서 당시 정치의 선동꾼이 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참다운 역할을 회복하라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 됩니다. 이제 이런 칼바르트 목사님과 다르게 보네포 목사님은, 이 목사님은 저희에게 왜 그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죠. 이 칼바르트 목사님보다 한 20살 정도 당시로서는 더 젊었던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 이분은 나치 정부의 교회 통제를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영적인 탄압으로 여기고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머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싸워야 된다.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교회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인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제한다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목사님 여기 신학교 조직신학 자리가 났는데 여기 와서 저희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죠 하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내 역할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건가 지금 이 시국에, 아니면 남아서 저항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그 신학교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조국 독일에 남아서 저항하게 됩니다. 몸으로 싸우게 됩니다. 총만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히틀러 암살에 연루되고 투옥되었다가 사형을 당하는데요. 그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너무 아깝죠. 그때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선한 능력인데요.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자신이 사랑하는 독일과 독일의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이 두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다 썩어버릴 것 같은 가운데서도 썩지 않고, 썩지 말고 향기를 내어달라는 것. 자기 혼자 뭐에 미쳐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믿음이고 신앙인양 착각하고 자꾸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제발 주변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달라고.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찬양입니다. 왜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바로 그 작은 촛불이 저희들이라는 거고 그 작은 촛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와 은혜를 다시 이 땅에 드러내실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독일, 자기 조국 독일과 독일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른 찬양인데, 우리 이 목사님 마음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네,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하루 전에라도 얘기를 들었다면 좀 준비를 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혈이 감싸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러보시죠.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밤을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이 고요함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본인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다만 조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직으로 생각하니까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성과와 업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모자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그 실수와 모자람이 조직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잘라내게 됩니다. 그것이 조직의 특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늘 저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른 이 목사를 늘 참고 기다려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는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조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는요, 이게 그 특성상, 그 생리상 기쁨이 없고 모든 게 불만이 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없는 얘기로 이렇게 하자면 저희 교회 얘기인데 이거 주보가 2단으로 접히는 것도 불만이고 왜 다른 교회는 3단으로 이쁘게 접혀서 성경에 쏙 들어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 크게 접어서 성경에서 삐져나오게 하느냐, 이게 불만이 됩니다. 이게 성가대 가운이 밝으면 저 이런 얘기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그만 교회 욕해요. 막 누가 그러시던데. 제 잘못입니까? 고린도서가 그런 걸 어쩌라는 겁니까? 제 변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성가대 가운이 밝으면 아니 왜 우리 교회 성가대 가운은 쓸데없이 밝아요. 어두우면 왜 그렇게 칙칙해요. 교회 버스가 마을 입구까지 들어오는데도 한국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왜 자기 집 앞에까지 안 오냐 이거죠. 누구는 자기 집 앞에까지 가던데 그분은 못 걷는 분이라 집 앞에까지 가는데 자기는 멀쩡히 걸을 수 있는데 자기도 집 앞에까지 버스 보내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를 조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진 힘없는 작은 촛불로 생각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고 법을 앞세우면은요, 그건 모두에게 어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교회에서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없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 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느냐라는 말은 그거 두고 보지 말고 훈장질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가진 목적, 세상을 향해서 서 있는 목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단순한 조직인 양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만 떳떳하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신앙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교회이며 성도된 자로서 가질 수 있는 태도가 고작 그것뿐이더냐 그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요, 그것이 지적질이 됐던 물론 불평할 수 있죠. 잘하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하자고 불평해야지 불평 자체가 목적이면 안 되죠. 바로 이런 목적으로 불평이든 불만이든 자랑이든 격려든 해야 되는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이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 함께 천국 가야 하는데 너만 잘 믿는다고 말하면 그게 전부냐? 아니, 교회로 받은 네가 정말 교회라면 그럴 수 있느냐? 그를 주님의 날에 천국 가게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깨끗함과 성결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조금 더 넓히면 우리가 사는 이 세크라멘트, 더 넓히면 우리와 함께 이 시대에 호흡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너머에 있는 그 누군가까지 그들의 안녕과 평안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 중에 똑똑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뭐가 되라고 합니까? 이 그렇지 못한 우리의 그 속을 한번 끄집어내보자 이거예요. 똑똑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뭐가 되라고 합니까? 1. 변호사 되라고 한다. 2. 의사 되라고 한다. 3. 목사 되라고 한다. 이 중에 두 개는 괜찮은데 하나는 안 되죠. 그죠? 그죠? 똑똑한 자녀 있으면 1. 변호사 되라고 한다. 2. 의사 되라고 한다. 3. 목사 되라고 한다. 세 개 중에 두 개는 괜찮은데 하나는 안 돼요. 그죠? 왜 남한테 목사라고 하세요? 난 장로 집사 권사하기 싫어하면서 자녀들은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길 바라세요? 그건 우리의 이중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내 자식 중에 그 누구도 목사 되는 건 원치 않는 것. 그러니 남을 비난하거나 이 시대의 경제와 정치를 운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그 비난은요, 사실은 내가 도망하는 자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 비난을 하는 것을 보고 난 도망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아무리 이빨은 소리해도 다 훈장질에 불과하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이 이념이나 이상이나 형이상학이나 광신이 아닌 우리의 평안과 복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소리로 아멘 하시는 분 한 분. 늘 하시는 한 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아까 저희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라고 찬양했잖아요. 그 은총은요. 내 안에서 다 녹아 없어지라고 주신 은총이 아닙니다. 받아서 나를 채우고 또 넘치게 주실 건데 넘치게 주는 거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죠. 내가 넘어졌다 일어서면 내가 일어서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쓰라고 넘어진 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죠. 공부하는 학생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시험 못 봤어? 이번에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학생이 공부해서 점수 잘 받아야 되지. 시험이 어려웠다는 게 말이 돼? 그럼 저번에는, 그리고 그 저저번에는 넌 맨날 못 봤잖아. 뭔 말이에요? 성도 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뭘 어려워요, 어려워요. 감당하실 만큼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싫어서 전부 다 캐톨릭으로 도망갔죠. 거긴 뭐 해라 말하를 안 하잖아요. 고해 성사하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저희도 물론 회개하면 다 끝난 걸로 치긴 하지만 다 신부님께 맡기고 그럴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오면 그만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이잖아요. 책임을 지는 행동이 아니라 책임을 던져버리는 행동이죠. 가톨릭 비난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는 거기나 여기나 다 같이 있죠. 다만 우리 자신을 비난하기 싫어서 죄송한데 저분들을 좀 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볼품없는 교회. 한 사람만 빠져도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부담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를 자기 책임으로 이해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비난을 이 자리에 없는 다른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 멋진 자리, 그럴듯한 자리에 가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입니다. 그곳에 그럴듯함이, 나의 그럴듯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동생이 장로인데요. 한 번은 어떤 교회를 가야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건강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여주에 살면서 분산, 고향교회죠. 매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월요일이면 병원 문도 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묻더라고요. 형, 이제 군산에 있는 고향교회는 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고맙죠. 형인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신앙적인 상담을 해주니까 동생이 고맙죠.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동네 조그만 교회, 집 가까운 조그만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지내. 그곳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그분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살아. 가봤는데 목사님 설교가 아주 이상해서 내가 저 같았나 봐요, 설교가. 내 여기서까지 형설교를 또 들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목사님 설교가 영 그래서 내 가기가 힘들어. 야, 2단만 아니면 괜찮아. 그냥 참고 들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확인을 받은 후에, 그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흘리신 기도였잖아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나의 보람과 나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잔을 제가 잘게 받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요, 그 신앙은 다 헛된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걸로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슬쩍슬쩍 겹는 줄 하면서 늘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비난하는 거죠. 자기 기대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상한 모습들을 하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의 갈급함을 달래야 되겠는데 달랠 길이 없어서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에 와서 두레박을 던졌는데 퍼 올렸더니 모래만 잔뜩 먼지와 함께 푹 피어난다고 한다면 이 무슨 우물이 이 모양이 하고 두레박을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니네가 무슨 교회야? 그러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거를 세상에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멋짐이 아닙니다. 멋진 거라면은요,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서는 생명을 살려내는 신비로움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가진 것 없지만 넉넉하며 여유로우며 품어주는 인격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교회다움을 말하면 그건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가 대노해서 질타하는 게 뭔지를 여전히 모르는 게 됩니다. 저희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넉넉하심으로 채워지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찾아 들어와 쉴 수 있는 한 그루의 로뎀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요, 아내와 아들이 왠지 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아내는 안 깎아다 주던 과일도 막 깎아서 갖다 줘요. 아들은요, 평소에는 말도 안 붙이던 놈이 공부하고 있으면 아빠 커피 마실래요? 하고 물어도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책상을 떠나서 놀러 다니잖아요. 아내와 아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 표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야, 인상 좀 펴! 라고 얘기하면 적반하장인 거죠. 안 그래요?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다른 것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 바른 소리하고 맞는 소리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해도요, 아무리 자랑할 것을 만들어서 블링블링 차고 다녀도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속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 그 성품으로 모두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내쫓으라고 했어 라고 인용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때려잡는 데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듣기 힘든 얘기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고 엎드렸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의 거짓된 속들을 들여다보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돌아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복된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싫었던 쓴소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망을 닮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넉넉함으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겠던 아버지의 넉넉함으로 그 넉넉함을 세상에 보이며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